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느라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도록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봉독해 드린 누가복음 19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주님이 하신 말씀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다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를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따르는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소원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But to everyone he said, if anyone desires or wishes to come after me,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고상한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목적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 합당한 행동, 그 목적에 합당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가장 고상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름답고 귀한 목적이 되시는 우리의 목적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그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일자 타임 매거진 커버 스토리에 보면은 원래 26살 난 켈리 플린이라고 하는 공군 중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켈리 플린은 그 마음속에 평생의 소원이 조종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육을 다 마치고 마침내 미국 공군 역사상에 최초로 B-52 폭격기 조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의 소원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 켈리 플린이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옳지 아니한 행동을 하고 또 그가 상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공군 참모 총장은 그를 파면시키면서 이와 같이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is is an issue about an officer entrusted to fly nuclear weapons. Who lied? That is what this is about.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 공군이 당신을 신임을 하고 7만 파운드의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비행기를 당신에게 맡길 때에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임을 했는데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옳지 아니하게 남의 남편과 함께 관계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훌륭하고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우리는 당신을 파면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훌륭하고 좋은 위치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대가에 합당한 희생과 헌신과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속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오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오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는 이 고상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일에 마땅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You have to disregard yourself.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은 존귀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 역사상의 20세기에 21세기를 향하는 이 시대에 오늘 인간이 이루어놓은 문화와 문명은 거대하고 엄청난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놀랄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라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1분이라도 1초라도 연장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다가 진노와 정죄를 받아서 사탄이 되었고 마귀가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가치한 인간인가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는 한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경험으로 갈릴리 바다의 지식으로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쌓아온 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냐? 그러면 내 방법에 한번 순종해보아라. 그물을 가지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상황 속에 그물을 깊은 데 던진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로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내리리다 라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그 배에서 뛰어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지난날의 경험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님이 능력과 그 권능으로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사도의 고백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고백하기를 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오늘 이 고백 속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바울사도는 그 당시에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위대한 율법학자 앞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식과 학문과 인격과 그의 헌신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믿지지 아니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위대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자기가 생각할 때에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준으로 말하면 바울사도는 그 당시에 아마 오늘날 수준으로는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한 위대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 사울은 그 앞에 온전히 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주권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를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혹은 이 인간 사회 속에서는 나도 실권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손들고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한 것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에게 굴복하고 순종할 때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굴복할 때에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존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서 55살까지밖에 살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대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위대한 학자로,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지고 있는 분입니다. 1536년에 그가 27살이 되었을 때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 작품을 남겼습니다.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첫머리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can man do?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Man who is but the rottenness and a worm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썩었고 부패하였고 단순히 하나의 벌레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학자요, 위대한 개혁자요, 위대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한 칼빈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썩고 부패하였고 벌레만 갖지 못하다고 고백한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길이라. 하나님을 뒤에다가 두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항상 노래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말은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자기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Take up his cross daily. 우리 바로 이 건물이 1985년 11월 달에 완성이 되어 저희들이 헌당식을 하고 이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 이옥구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새 건물의 목사님 사무실에 액자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써서 걸어놓으려고 하는데 무슨 구절을 원하십니까? 제가 그때 그 집사님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하나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지금도 제 방에 가면은 이 성경 구절이 방에 있어서 매일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된 길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독일 격근에 가시 없는 장미가 없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카인의 로드에 오네 도르네라고 하는 그 독일말 우리가 학교 때 배운 격언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실은 너무나도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밤새껏 기도를 하시고 금요일날 새벽녘에 주님이 잡히시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키라고 하는 빌라도의 판결이 나게 되었을 때에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난 다음에 채찍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등에 지워가지고 끌고 채찍으로 치면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향하여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워가지고 골고다로 향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좌우편의 두 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십자가 형틀의 사형이 언도되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름다운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평안히 집에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모든 이런 고화스러운 일들은 다 끝난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감옥에 들어가는 그날부터는 자기의 사생활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을 수가 없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옥에는 아름다운 음식상이 놓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한 침대도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서 사업을 의논할 수도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는 모든 정상적인 일들이 정지되고 오직 감옥에서 하라고 하는 일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임을 의미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불의한 방법, 지금까지 살아왔던 옳지 아니한 향락을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I die daily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과거에 행하던 우리의 모든 습관과 행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즐기던 술이나 담배나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마약이나 사기하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향락하는 것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때부터 다 끊어진 것이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한 불의한 즐거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을 일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냐?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쾌락으로 즐거워했지만은 이제는 질적으로 다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술을 안 먹어도 더 술 먹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즐거움보다도 더 좋은 즐거움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은 질적으로 다른 different kind of joy in Jesus Christ, 지금까지 즐기던 세상적인 마귀적인 불의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즐거움과 진리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세상의 영광으로 바꿀 수 없는 또 다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희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직접적인 예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놓아주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진 겁니다. 바라바는 그날부터 놓여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저 공짜로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이 공짜는 단순히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과 눈물과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당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free gift, grace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고통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선교사들이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선교 헌금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희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치 있는 희생에 동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다가 인베스트를 해야 하겠습니까? 믿지는 장사를 할 것이 아니라 믿지지 아니하는 장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이 희생과 헌신은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언가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희생을 해야 하고 우리의 물질도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고 우리의 몸도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만,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바다를 건너 강을 건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튜빙겐 대학의 신학부 조직신학 교수인 주르겐 몰트만 박사는 말하기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십자가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십자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지는 고난을 당할 때에만 예수님의 참다운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The Church of Christ is therefore at the same time the Church and the cross. Fellowship of Christ is experienced whenever Christians take their cross on themselves. 우리 모두가 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대신 질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남에게 넘기지 말고 내가 해야 할 희생과 헌신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져야 할 희생과 헌신은 내가 지고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이다. Following Christ means we have to put the Jesus Christ number one priority in our lives.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에 두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참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이 필요하며 날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거의 습관 옳지 아니한 행실을 버리고 희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삶의 우선순위에 그리스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다 쓰고 남으면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모든 약속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첫째로 헌금도 다 쓰고 남을 때 남는 것이 있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잠언 3장 9절에 말씀한 대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